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16일 악천으로 추락한 인도네시아 여객기 탑승자 54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현장에 도착한 수색구조팀이 사고기에 탑승했던 승객과 승무원들의 시신을 모두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색팀은 어제 트리가나 항공 267편 추락 지점에 급파됐지만 우거진 삼림과 험악한 지형 등으로 인해 오늘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여객기 본체는 완전히 부서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리가나 항공은 지난 1991년 처음 운항을 시작한 이래 14건의 심각한 사고를 겪었으며 유럽연합으로부터 운항금지 대상 항공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교통부에 항공안전규정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 어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22명으로 늘고 부상자도 12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아시아인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로 사망자 가운데는 말레이시아인 4명과 중국인 3명, 홍콩인 2명, 싱가포르와 필리핀인 각각 1명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국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격범이 누구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국 관리들은 누군가 현장에 파이프 폭탄을 설치해 터뜨렸다며 현 정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리들은 또 공격의 배후를 확정할 수 없다면서도 국내 정치 혼란 국면과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미국인 등 인터넷 블로거 2명을 잇따라 살해한 용의자 3명이 6개월여 만에 체포됐습니다. 방글라데시 신속행동부대 대변인은 오늘 불법 이슬람 과격단체 안사룰라 방글라팀 요원인 영국계 투히두르 라흐만 등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써온 미국인 아비지 로이 씨를 공격해 살해한 데 이어 3개월 뒤인 지난 5월 또 다른 인터넷 블로거 아난타 비조이 다스 씨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는 올 들어 이슬람 극단주의에 비판적인 이른바 세속주의 인터넷 블로거 4명이 이슬람 과격분자들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또다시 6% 넘게 폭락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어제보다 6.15% 떨어진 3,748.16으로 마감했습니다. 선전 종합지수도 6.58% 하락했으며 홍콩 항셍 지수도 1.43% 내려 6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역환매 조건부 채권 발행 방식으로 1,200억 위안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습니다. 이 같은 유동성 공급은 최근 19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당국이 유동성을 풀면서 증시 부양을 위한 노력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 퍼진 것이 증시 폭락의 원인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재임 시절 사용한 개인 이메일 계정에 기밀 자료가 대거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미 국무부가 어제 정보당국의 검토를 거쳐 연방판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가운데 지금껏 약 5%만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잠재적으로 기밀 자료가 담긴 이메일이 305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재임 시절 자택에서 개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쉐만 국회의장이 최근 여당 대표직에서 전격 경질된 데 대해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수치 여사는 오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오늘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에서 쉐만 의장이 통합단결 발전당 대표직을 박탈당한 것은 비민주적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만 의장 축출 작업이 한밤중에 일어난 것을 보더라도 이는 민주주의 절차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만 의장은 현재 국회의장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로부터 의원직 퇴진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Everyone,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안이 전격적으로 합의됐습니다. 주한 유엔군 사령부 정전위원회는 북한군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해 북측의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대전을 전후해서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 유족들이 평양 교회에서 성묘를 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환영하면서도 남북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협의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7일 개성공단에서 협의를 갖고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월 70달러 35센트에서 73달러 87센트로 5%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남북은 또 사회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각종 수단인 가급금을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근로시간 외에 근로자들의 직종과 직제, 근속 연한을 기준으로 한 가급금도 사회보험료에 포함됩니다. 남북 양측은 구체적인 가급금의 기준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당초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의 노동규정 개정 사항에 해당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오는 21일 마감인 7월분 개성공단 임금부터 정상적인 지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지난 3월부터 6월분까지 임금 인상분은 소급 지급됩니다. 남북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등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6개월 이상 이어졌던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일단락돼 반기면서도 남북당국이 3통 문제를 비롯한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입니다.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앞으로든 이걸 임금 인상 때문에 기업들이 이렇게 장기간 공장 운영에 이렇게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산 효율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게 서로 남북한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기를 좀 바라고.
또 다른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임금은 꾸준히 인상된 반면 생산 효율성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잦은 노보물자 요구와 임금 인상 요구 등으로 기업들이 실제 체감하는 임금 인상분은 20% 가까이 될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말 이 가운데 두 개 항목을 적용해 3월부터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5월 3월부터 5월까지의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단 종전 기준대로 납부하되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차액과 이에 따른 연체료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지난달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6차 회의가 결렬된 이후 수차례 실무 접촉을 갖고 임금 인상 문제를 협의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해 북측의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의했다고 한국 군 관계자가 오늘 밝혔습니다. 유엔사 군정위는 북한이 회담에 응할 경우 한국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항의의 뜻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군사정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측의 군사회담을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맞대응으로 북한군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가운데 한국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최전방을 방문해 심리전 현장과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북한은 을지훈련과 심리전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사실이 17일 한국 군 당국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한국군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최전방 지역에서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군도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확성기는 성능면에서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18일 북한군 확성기가 성능이 약해 한국군 진영에선 잘 들리지 않는다며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어렵고 멀리서 웅웅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리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북한군의 확성기 방송은 동부전선을 비롯해 중부전선과 서부전선 일부 지역에서도 그 소음이 잡히고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확성기 방송이 대남 공격용이라기보단 한국군 확성기 방송에 대한 방어 차원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측 확성기 방송을 북한군이 듣고 동요하는 것을 막고자 북한군의 확성기를 틀어 소리를 교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입니다.
지금 하는 건 방어 방송이라고 봐야죠. 우리 방송을 자기네 군인들이나 민간인들이 듣고 사상이 이완될까 봐 자기네 방송을 해서 못 듣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말소리도 제대로 안 나고 찌르찌르하고 뭐 전파 잡음 같은 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건 지난 11년 동안 그 관리가 엉망으로 됐고 제대로 장비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꼭대기선 하라고 하니까 지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안 박사는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2, 3km 밖에 사단별로 방송국이 하나씩 있다면서 주로 여군들이 대남 방송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확성기의 성능이 워낙 약한 만큼 사실상의 대남 심리전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는 고성능으로 심리전의 주 무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군은 차량에 부착하는 이동식 대북 확성기까지 투입했는데 이동식 확성기는 낮에도 2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음향이 닿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윤희 한국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8일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심리전 작전 수행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동부전선 최전방에 있는 일반 전초 부대를 찾아 대북 심리전과 경계작전,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태세를 직접 확인한 겁니다. 최 의장은 또 북한군 소초와 불과 1.3km 떨어진 한국군의 최전방 관측소와 대북 확성기 작전 현장도 방문해 북한군 동향과 심리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상훈 한국해병대 사령관도 백령도와 연평도 등 최전방 서북도서를 순시하고 북한군이 도발하면 과감하게 방아쇠를 당기라고 한국군 장병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을 서북도서에 대입해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면서 유사시 5분에서 10분 이내에 현장 상황을 종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한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훈련으로 남북관계가 사실상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UFG 훈련으로 남북관계가 심각한 사태에 놓였다고 위협했습니다. 노동신문은도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를 언급하며 가장 노골적인 심리전 책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난 1976년에 발생한 판문점 미군 도끼 살해 사건 추모식이 오늘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공동경비구역 JSA 대대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식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장병, 중립국 감독위원회와 JSA 전우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니파스 대위와 벌의 중위에 대한 묵념과 군 관계자들의 추모사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보니파스 여사는 추모식에 보낸 메시지에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길 기원하며 2주 전 한국군 2명을 다치게 한 북한군은 이 말을 제대로 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판문점 도끼 사건은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의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두고 남북이 갈등을 빚은 가운데 미 2사단 소속 보니파스 대위와 벌의 중위가 북한군이 휘두른 도끼에 살해된 사건입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이 한국으로 입국한 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탈북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합법적으로는 그를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16일자 기사에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2만 8천 명 중 유일하게 북한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탈북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한국에 도착한 45살 김련희 씨는 자신이 한국에 간 것이 지독한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남편과 딸, 병든 부모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상황은 계속 꼬였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김련희 씨는 2011년 간질환 치료를 위해 중국에 머물던 중 탈북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 가면 몇 달 만에 많은 돈을 벌어 중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평양에서 의사 남편을 두고 유복하게 사는 편이었지만 자신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기 전 마음이 바뀌어 중개인에게 여권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대답만 듣고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김련희 씨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북한으로 보내줄 것을 한국 당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밀수업자를 만나 밀항을 알아보기도 하고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에도 거듭 전화하고 한국 여권을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지독한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탈북자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다가 간첩 혐의로 한국 경찰에 붙잡힌 것입니다. 김련희 씨는 간첩 행위를 하면 북한으로 추방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올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풀려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김련희 씨가 현재 유일하게 희망을 걸 수 있는 방법은 남북 간 정치적인 거래로 송환되는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 1993년과 2000년 간첩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련희 씨의 딱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도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밝혔습니다. 한국 법은 자국민을 적국인 북한에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법적으로는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김련희 씨의 사연이 한국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 전쟁 후 분단의 아픔이 만들어낸 수많은 사연 중 하나일 뿐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족들이 평양 교회에서 성묘를 했습니다. NHK 방송과 교토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평양 룡산 묘지에 매장된 일본인 유족들로 구성된 평양 룡산회 성묘단 6명이 16일 매장지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유족은 4명으로 이들은 사망자의 표지를 세운 흙더미에 손을 모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룡산 묘지에는 만주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귀국하던 중 사망한 일본인 2,400여 명이 매장돼 있으며 현재는 가까운 구릉지로 이장이 돼 있습니다. 일본인 유족들의 방북 성묘는 지난 2012년에 시작됐으며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은 3만 4천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일본인 유골은 2만 1,600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자전거와 함께하는 통일 캠프가 열리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과 다문화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의 허수경 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전거와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바통 캠프 이런 이름인데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예, 저희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자전거와 함께 가는 통일 이야기라는 주제로 예, 바이크와 통일을 합친 그 이름으로 바통 캠프라고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예, 이런 행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예, 이번 캠프는 저희가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탈북 청소년과 다양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이제 통일 한국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번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는 그러면 어떤 청소년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행사에는 아무래도 그 북한에서 온 그 탈북 청소년들이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주 배경, 중국에서 출생해서 온 그 제3국 출생 북한 이탈주민 자녀, 북한 이탈주민이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이런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강 몇 명이나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총 40명이 참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탈북 청소년이 한 34명 정도고요. 나머지 다문화 이주 배경 청소년이 6명 정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이 한꺼번에 자전거를 타고 다 같이 이동을 하는 거죠?
네. 그 참석한 청소년들이 속초에서 네. 고성까지 이어진 그 해안 자전거 도로를 달려서 고성 통일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 DMZ를 통과하는 그 자전거 라이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첫날인 오늘은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쯤에 도착해 계십니까?
예, 지금은 저희가 양양에 있고요. 예, 양양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은 여기서 리조트에서 묵고 예 내일은 다시 이제 속초 쪽으로 건너가서 속초에서 이제 고성까지 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며칠 동안인가요? 다 합쳐서?
아, 2박 3일 동안이고요. 마지막 날 통일 전망대까지 가는 게 저희 최종 예, 목표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 강원도 일대를 2박 3일 동안 네. 자전거로 타고 도는 그 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네. 일정을 보낸 학생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는데요. 그 청소년들이 이제 탈북해서 여기 와서 살면서 통일에 대한 이제 그 생각을 잠시나마 잊고 있다가 이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제 자전거가 두 발로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발로 굴러가면서 균형을 잡는 것처럼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통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협동심을 기르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런 정치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이제 힘을 얻고 이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이어서 또 즐거워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또 특별히 네. 그 좋아하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강원도 해안 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날씨가 덥습니다. 여기는 한 30도씩 오르는데
네.
이제 휴식을 하면서 해수욕장에 잠깐 이제 들어가서 예, 이제 시원하게 예, 물놀이를 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자전거를 달리는 게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속도를 되게 이제 낼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네. 이제 개인으로 달리는 것보다 이제 같이 협동하면서 달리는데 스스로 이제 도와주고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예, 배려심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많이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자전거를 타는 앞에 이제 전방 차량이 있고 LED를 이제 자전거와 가는 통일 이야기라고 이제 크게 예, 글자를 이제 내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뒤에도 고성 차량도 있고 앰뷸런스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협조해 주셔서 예 차도로에서는 다 이제 협조해 주셔서 비켜주시고 이제 다 이제 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뿌듯해하면서 이제 예, 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치는 학생이 있거나 또 힘들어서 포기하는 네.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이제 예 저희가 인원은 작지만 어쨌든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취지고 좋은 의미라고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앰뷸런스 구조사나 이제 차도 다 대비하고 고성 차량도 다 이제 앞뒤로 다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이제 바로 저희가 응급 조치를 해서 예 다치면 예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통일 전망대를 가서 관람하고 거기서 이제 간단한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 뭐 특별히 안보 교육은 받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네.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재단 이 재단은 어떤 기관인가요?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재단은 그 한국의 여성가족부 산하에 그 청소년 기관이고요.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그 다문화 탈북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 법인입니다.
네. 그러면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주해서 온 청소년들이 이제 그런 정착을 돕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온 아이들을 정착을 돕는 그 아이들이 이제 한국어를 잘 모르는 아이들 위해서 레인보우 스쿨이라고 한국어랑 여러 가지 한국사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멘토링, 예,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어려운 이 아이들이 아무래도 가정이 그렇게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의도치 않게 가정이 이제 해체됐다가 재구성을 반복하면서 그 사이에서 자녀들은 되게 많이 위축돼 있고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그 지원해주는 심리정서적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그 병원 치료까지 해주는 예 그런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지금은 자전거 통일 캠프 배통 캠프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청소년들을 네. 위해서 어떤 일이 계획돼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청소년들이 특히 탈북 청소년들은 신체적 문화적으로 많이 소외돼 있고 이제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제 활동 프로그램 아니면 문화적 예술 뭐 축제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아이들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11월에는 저희가 탈북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탈북 청소년들이 스스로 밴드를 만들어서 밴드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합창도 하고 이래서 다양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을 지원해주고 저희가 11월에 저희가 잔치를 할 겁니다. 그 청소년들이 자기네가 지금까지 한 뭐 6개월 준비한 그 이제 활동들을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런 축제를 이제 11월 초에 저희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허수경 팀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의 허수경 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탈북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과 함께하는 자전거 통일 캠프, 바통 캠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광복 70주년을 맞은 지난 15일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미국 민간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의 꿈, 하나된 한반도라는 주제로 새 통일 노래를 불렀고 남북통일 선언문도 공개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날에 미국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광복 70주년 원 드림 원 코리아 통일염원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한국 내 새시대 통일의 노래 캠페인이 주최로 새시대 통일 노래 캠페인은 한국 내 각계각층의 유명인 33인과 시민단체, 해외 동포가 참여하며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새시대 통일 노래를 알리기 위해 지난 5월 한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가 후원하는 이 캠페인은 시작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홍보활동으로 관심을 얻었는데요. 이 노래가 일반에게 공개된 것은 이번 축제에서였습니다. 광복 70주년 원드림 원코리아 통일염원 대축제를 주관한 원코리아 재단의 류재풍 대표는 VOA에 이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예, 우리는 통일을 원한다.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들도 다 우리를 협조할 것이다. 이런 게 우리의 관찰인데 우리가 정말 원한다는 걸 알려야 돼. 한국의 통일을 아주 반대하는 나라 없어요. 지금 미국은 적극 찬성하고 있고 중국도 지금 돌아서고 있고.
류 대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세시대 통일 노래와 남북 통일 선언문이 선포된다며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구촌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축제 분위기는 15일 오후 1시부터 달아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링컨 기념관은 이미 미국인 관광객들로 붐볐고 축제 준비위원들은 캠페인 로고가 적힌 부채와 티셔츠 등 기념품을 관광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준비위원회 측은 500여 명의 미국인들이 그 자리에서 캠페인 웹사이트에 등록하는 등 참여를 약속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열린 이날 축제는 3시부터 5시까지 이어졌는데요. 광복 70주년을 축하하는 공연으로 한인예술단체의 전통무용과 전통민요에 이어 댄스그룹의 춤에 청중이 환호했습니다. 이날 축제 참여를 위해 온 한국 가수 나윤권 씨와 양파 씨는 대표곡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고 원코리아 재단은 한반도 통일을 내용으로 한 동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이번 축제의 절장은 한인 여성단체와 미국인 교회 성도 등 80여 명으로 이루어진 합창단과 나윤권 씨와 양파가 함께 부른 새시대 통일의 노래 원드림 원코리아였습니다. 한국에서 흥행곡 제조기로 유명한 김형석 씨가 곡을 쓰고 김이나 씨가 노랫말을 썼는데요. 합창단을 지휘하며 함께 노래한 김형석 씨는 VOA에 이 노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 분단의 비극과 또 통일의 희망 이것을 같이 한 곡에 녹여내고 싶었어요. 통일의 어떤 중요성도 잊혀져 가는 것 같고 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노래하고 다시 한번 벅차오르고 통일의 그날을 상기하자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께서 북에 남겨진 외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김형석 씨는 미국에서 이 노래의 첫 번째 연주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80여 명의 합창 단원들이 새시대 통일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수 나윤권 씨와 양파 씨는 한국 가수로서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광복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많이 잊고 지냈었어요. 이곳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을 외치셨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한민족의 드림을 꿈을 외치려고
70년이라는 게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잊혀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이번 계기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것과 한반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행사의 또 다른 목적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통일 선언문을 배포하는 것입니다. 류 대표는 남북통일 선언문이 6개월 동안 수정을 거듭해 작성됐다고 말했는데요. 선언문은 13개 문단으로 한반도 통일은 필연이고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류 대표는 한반도 통일은 북한 주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함께 꿈꿔야 하는 것이라며 과거는 잊고 각자의 역할을 논의할 때라며 이 노래가 불씨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유 대표는 남북은 분단됐지만 노랫말처럼 우리는 단 한 번도 남이었던 적이 없다며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노래가 불려지고 통일이 온 그날 이 노래를 함께 부르길 소망했습니다. 새시대 통일의 노래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린 광복 70주년 원드림 원코리아 통일연원 대축제에선 소개된 원드림 원코리아. 이 노래는 오는 10월 9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통일연원 콘서트에서 마지막 곡으로 불려집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난 15일은 한국의 광복절이었습니다. 이날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광명동굴에서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광명통일염원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탈북민의 이야기도 듣고 평양통일예술단의 공연도 즐기는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몄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이 자리에서 이 행사를 함께하는 것보다 더 뜻깊은 시간이 있나.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광명동굴. 젊은 연인들의 이색 만남의 장소로 선정될 만큼 요즘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인데요. 8월 15일 광복절 동굴 안에 마련된 예술의 전당에서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KTX 광명역이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이 되는 그날을 위해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광복 70주년이 되는 광복절을 기념해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통일 이후 광명시를 준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기대 광명시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광명시가 주최하는 통일염원 음악회입니다. 네, 통일은 우리 5천만 더 나가서 7천만 국민의 염원이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일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고 또 작은 실천이라고 된다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광명시에는 KTX 광명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출발역으로 지을 정도로 큰 역인데 앞으로 통일이 되면 여기에서 만주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유라시아 철도의 시발역, 출발역이 될 것을 염원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이런 통일음악회를 준비했고 또 지난 4월에는 KTX 광명역에서 통일 마라톤 대회도 또 전국 마라토너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기도 했습니다.
염원하는 의미의 이번 음악회 일부에서는 통일 전문가로 유명한 서강대 김영수 교수와 북한 꽃제비 출신 김혁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혁 씨는 꽃제비였던 북한에서의 삶과 한국에 와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김혁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향은 이제 함경북도 청진시고 그다음에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북한에서 탈춤을 해서 남한 사회에서 어떻게 정착을 해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하면서의 어려움들이나 그리고 그걸 이제 극복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현재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이제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혁 씨는 북한 인권법 같은 딱딱한 이야기보다 탈북민들의 삶을 얘기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탈북민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대중들과 만나는 공연을 자주 열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선하고 좋습니다. 그쵸?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이렇게 통일 관련된 콘서트를 연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고요. 많은 분들한테 훨씬 더 가까이 와닿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통일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는지 더 이제 앞서서는 우리가 통일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을 했다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있을 때 제가 선택을 하게 된 게 저는 백마강.
이야기가 끝난 후 김영수 교수는 통일 관련 시민단체의 신민여 대표와 함께 통일음반에 수록된 노래를 불렀는데요. 김영수 교수는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통일이 된 후 북한 주민들도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자는 생각에 통일음반을 발표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반갑습니다. 물동이 춤으로 유명한 평양통일예술단과 성악가 김태희, 가야금 연주자인 나경화 등 유명인들이 출연해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양통일예술단 음악회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음악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음악회를 통해 통일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통일을 함께 염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런 걸 느끼고 갈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이제 북한하고 생활이 틀리니까 사실 염려도 되긴 해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이제 공산국가들이 같이 통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곧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남북관계가 화해를 갔던가 해가지고 좋게 해서 통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이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확 열려서 시민들이 화합을 하고 그래서 남북이 얼른 통일이 돼서 대한민국 좋은 나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좀 물론 뭐 사상은 지금 자라온 그런 환경이 다르듯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같은 생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이런 저기 일반 국민들은 예,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통일되면은 이제 좋을 것 같은 거는 뭐 어차피 저는 뭐 산도 좋아하고 하니까 예 그런데 산도 좀 가보고 싶고 그 땅을 좀 밟아보고 싶어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예.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광명 통일 염원 음악회 현장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 정부의 앞으로의 국정 운영 문화 강국으로의 도약을 중심에 두는 발전 계획이 발표됐다는데 오늘은 이 소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문화 정책의 성과를 보완하고 문화를 자랑할 수 있는 나라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 융성 계획이라는 것이 발표됐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한국의 국학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고요. 한국인의 뿌리에서 그 가치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우선 문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상승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의 높은 문화 수준과 독창적인 한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세계에 확산하여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세계인들의 신뢰도 키워나가겠습니다.
역시 한국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국가 경쟁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이 한국적인 문화를 경쟁력 있는 가치로 선보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한국 문화원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알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통의 문화 가치를 재해석하고 세계인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시대에 맞도록 현대화시키고 산업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목표로 하겠다는 큰 틀의 청사진이 발표된 겁니다.
한국의 한류 문화를 선보일 대규모의 공연 전시 시설 건립 계획도 눈에 띄는군요.
네. 경복궁 바로 옆에 한국의 전통과 현대 첨단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섭니다. 2017년까지 만들 계획이고요. 또 올림픽공원의 체조경기장을 활용해서 15,000석 규모의 대규모 야외 한국 대중음악 공연장을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문화 매력을 자랑하고 개발해서 그동안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구 5천만 명의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상징하는 5030 클럽에 진입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민족의 노래 아리랑에 관한 소식이군요. 경상북도 문경에 아리랑 노랫말을 새긴 비석이 박물관으로 조성됐다고요?
네. 뭐 옛날 조선시대 때 경상도에서 한양, 그러니까 서울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길목인 문경세제로 유명한 문경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어제 문경세제에서 전국 각 지역별 아리랑 노랫말 비석을 설치한 아리랑 비림이 세워진 것인데요.
네.
이곳에는 올해 4월에 문경세제 아리랑 비를 세웠는데 그 옆으로 한국의 대표 아리랑인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미량아리랑, 뭐 본조아리랑의 노랫말 비석을 더해서 비석이 숲을 이루는 아리랑 비림을 조성한 겁니다. 아리랑 정신을 기리고 미래의 통일을 염원하자는 차원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경상북도 문경시의 설명이었습니다.
아리랑 비림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아리랑 가사를 전통 한지에 옮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고 하던데 이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전국 각지의 아리랑 가사를 수집하는 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문경 씨가 그동안 찾아낸 아리랑 가사는 모두 2만 수 정도였는데요.
네.
그중에서 뭐 일부 가사만 다르거나 사투리가 있는 가사를 좀 버리고 나니 만 68수로 줄여졌다고 합니다. 이 아리랑 가사를 모두 옮겨졌고요. 악보로도 정리를 했는데요. 전국의 서예인 120여 명이 문경에서 만든 전통 한지에 아리랑 가사를 옮겨 적는데 거의 한 500일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네, 참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군요. 그 많은 아리랑 가사 중에 일부분이 먼저 비석으로 세워진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뭐 문경세제 물 박달나무 이렇게 시작하는 문경세제 아리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렇게 시작하는 미량 아리랑,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본조 아리랑 등 한국의 대표 아리랑을 새긴 그 다섯 개 아리랑 비석이 대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아리랑 비림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아리랑 가사가 적힌 비석이 그 주위에 조성될 것인데요. 흔히 비석이라고 하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 형태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리랑 비석은 둥글럭적하고 평평하게 길게 생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산길을 가다가 힘들면 앉아서 쉬어가고 싶은 그런 모양새의 너른 바윗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문경세제는 교통도 발달해 있고 관광지로도 유명하던데 이 문경세제 길을 걸으면서 아리랑 비석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겠군요.
네네. 문경 씨가 기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리랑 가사 만 68수를 모두 비석으로 만들어서 아리랑 하면 문경을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10년에서 20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데요. 문경 세제 입구 또 문경시 곳곳에 아리랑 비석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비석을 세우는데도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모두 그 문경시의 세원으로 할 수가 없어서 원하는 시민이 있다면 원하는 아리랑 가사를 선택해서 비석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문경에서는 다음 달 5일 서해로 담아낸 아리랑 1만 수 50권으로 된 책을 문경으로 가져오는 이윤식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되겠습니다. 한국 전역에 운전 면허 시험장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며칠 전 한국에서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이 단행됐었습니다. 운전 면허 별점이 많아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 면허 시험 응시 제한에 걸린 사람 등 운전자 220만 명에 대한 특별 감면이 이루어진 건데요.
네.
이 벌점을 받았던 200여만 명은 벌점이 삭제가 됐고요.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6만 6천여 명도 남아있는 제재 기간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면허 취소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험을 쳐야 되는 사람이 한 8만 4천 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바로 특사를 통해서 운전면허를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운전을 했던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다시 운전을 하고 싶은 마음일 텐데 이 8만 네네. 명이나 되는 사람, 그보다 더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시험을 보러 갔다니까 당연히 북새통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특별 사면이 이루어진 것이 지난 14일 새벽 0시였는데 그날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어제 월요일부터 전국 곳곳의 운전면허 시험장이 이런 북새통의 모습이 된 겁니다.
네.
한국에서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그 다음에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급해서 절차를 잊고 무조건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응시 원서 접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대기자가 300명이 넘는다는 순서표를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또 보도 카메라에 잡혀서 놀라게 했습니다.
네.
아, 경찰청에서는 이번 8.15 특사 운전면허 응시자들의 그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한 번만 이루어지는 교통안전 교육을 몰려드는 응시자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한동안은 매일 그리고 주말에도 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그날 그날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전해주시겠습니까?
태국 방콕의 유명 관광지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외국인 등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라크 전 총리가 ISIL에 패한 책임을 지고 기소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네, 오늘은 태국 폭탄 테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태국 수도 방콕 중심가의 명소인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어제 저녁 폭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폭탄은 사람들이 붐비는 오후 7시경에 터졌는데요. 태국 경찰은 TNT 3kg급의 사제 파이프 폭탄이 터졌고 범인이 많은 사상자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행인이 많은 시간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최소한 22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는데요. 부상자 중에 위독한 사람들도 있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망자 중에 외국인도 여러 명 포함됐다죠?
네, 이 에라완 사원은 이 방콕 수도 중심가에 있고요. 또 평소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중에는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인 4명, 중국인 3명, 홍콩 주민 2명, 또 싱가포르와 필리핀인 각각 1명 등입니다. 폭발 공격 당시에 에라완 사원과 멀지 않은 곳에 다른 나라 출신 관광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인, 호주인, 뭐 유럽 출신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인터넷 등에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폭발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 TV, 또 이 행인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동영상에도요, 이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이 이 담겨 있는데요. 이 어두움이 내리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가는 거리 옆으로 갑자기 이 폭발과 함께 불꽃이 퍼지는 장면이 그대로 촬영됐습니다. 이어서 혼비백산한 사람들이 도망치고 또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폭탄 공격 직후에 여기저기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또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 들리는 끔찍한 모습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소행인지가 밝혀졌습니까?
아직 폭탄 공격이 누구의 소행인지 또 어떤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태국 경찰은 오늘 현장 폐쇄회로 TV에 촬영된 용의자의 모습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는데요. 화질이 선명하진 않지만 이 공개된 화면을 보면 이 폭발이 발생하기 전에 이 폭발 현장 주변에 노란색 반발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남성이 천천히 접근을 하고 벤치에 앉았다가 벤치 아래에 배낭을 놓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이후에 이 폭탄이 터졌는데요. 이 프라요찬 오차 태국 총리는 오늘 긴급 안보 회의를 열고 이번 공격은 무고한 생명을 노린 최악의 공격이라면서 현 정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도 없습니까?
아직 없었습니다. 태국 언론들은 이번 공격의 배후에 대해서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쿠데타로 집권한 현 군사정부에 반대하는 이 반정부 세력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폭탄 공격이 발생한 에라완 사원 근처는 방콕 중심가기도 하고 얼마 전까지 이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서 군부가 단속에 나섰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반정부 세력 외에 남부의 분리주의 세력 혹은 이 국제 테러 단체와 연계된 세력의 소행일 가능성도 태국 언론들에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아직 이번 공격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심 테러로 공포에 빠진 방콕에서 하루 만에 또 다른 폭탄 공격 시도가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방콕에서는 하루 만에 두 번째 폭탄 공격이 발생해서 시민들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다행히 이 두 번째 폭탄 공격으로는 인명피해가 없었는데요. 이 공격이 가해진 곳은 이 에라완선에서 역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방콕 도심의 짜오프라야 강변입니다. 폐쇄로 TV 화면을 보면요. 다리 위에서 한 남성이 다리 아래로 소형 사제폭탄을 추적을 했는데요. 다행히 폭탄이 물 안에서 터지면서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폭발로 물기둥이 솟아오르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또 다른 추가 테러에 대한 우려가 태국에서 커지고 있고요. 또 태국 정부는 잇따라 폭탄 공격이 발생하면서 방콕 시내 주요 지점 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유명 관광지 등에 대한 경비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또 시내에 있는 400여 개 학교에는 휴교령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국민들에 대해서는 혼란에 빠지지 말고 일상이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이번 폭탄 공격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어제 백악관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희생자들에게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미국인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있다. 또 태국 국민들과 함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끔찍한 이번 폭탄 공격을 규탄하면서 태국 정부의 사건 조사에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외에 주변 국가들도 이번 폭탄 공격을 규탄하는 그런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고요. 한편 아시아 주변 국가들은 태국에서 잇따른 폭탄 공격이 발생했고요. 또 외국인 사망자도 많이 발생한 만큼 현지 자국 국민이나 또 현지 관광객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의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고요. 전문가들은 이 앞서 태국 정부도 이번 공격이 태국의 관광산업, 태국 경제를 노렸다고 지목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최근에 이제 지난해 태국이 정치적 혼란, 군사 쿠데타를 겪으면서 관광산업이 위축됐다가 다시 회복세를 찾아가는 중이었는데 이번에 방콕에서 발생한 이 폭탄 공격으로 다시 타격을 받고 또 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의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가 ISIL 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오늘 이 관련 조사위원회에 보고서를 가결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북부 주요 도시 모술에서 이라크군이 ISIL에 참패하고 또 넓은 지역을 ISIL에 내준 원인을 분석을 한 그런 보고서인데 이 누리 알 말리키 전 총리 정부의 무능 또 잘못된 판단, 부패 등으로 이 원인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말리키 전 총리 외에도요, 전직 주요 관리들 또 전직 군 고위 장성들을 직접적인 책임자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점을 거론을 하고 있는데 살림 알 주부리 이라크 의회 의장은요 이번에 보고서가 가결된 것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것이다. 누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라크 군이 ISIL에 모수를 내준 것은 매우 심각한 패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수는 이라크 북부 니네베주의 주도이자 수도 바그다드에 이은 이라크 제2의 도시입니다. 이라크군은 당시 수적으로나 또 무장 측면에서도 ISIL에 우세했지만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후퇴하고 말았는데요. ISIL은 지난해 6월 모수를 점령하고 이 승리를 거두면서 큰 전과를 거뒀고요. 이라크군이 달아나면서 두고 간 상당한 양의 무기도 확보를 했습니다. ISIL은 지금까지도 모수를 중심으로 이라크 북부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있죠. 또 알말레키 총리는 지난해 원래 3선을 노렸었지만 이 모수를 ISIL에 내준 데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3선 도전을 포기했었는데요. 이번에 이라크 의회에서 가결한 보고서로 기소될 그럴 위기에 몰렸고요. 한편 올 초만 해도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올 하반기 모술 탈환에 나설 거란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라크 지상군이 북부 바그다드 북부 모술에 접근하기 위한 진영에서 작전을 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또 ISIL을 위축시키지 못하면서 현재는 이 모술 탈환에 나설 거란 그런 관측이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원을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